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인 인질 석방을 위한 추가 요구 시한이 지났음에도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로부터 아직 아무런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자신을 일본인 인질 고토 겐지라고 밝힌 남성은 지난 28일 밤 공개된 육성 메시지에서 요르단에 수감 중인 여성 테러범을 어제 일몰시까지 터키 국경으로 데려오지 않을 경우 요르단 조종사는 즉시 살해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요르단 정부는 그러나 어제 마즈 알 카사스베 중위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입증됐을 때만 테러범 사지다 알 리샤위의 석방을 검토할 것이라며 사실상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어제 일몰이 지나며 요구 시한을 넘긴 가운데 카사스베 중위의 아버지는 아들의 석방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고토 시의 메시지에는 요르단이 테러범 리샤위를 석방하더라도 두 사람 모두 풀려날 것이라는 약속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ISIL이 요르단 조종사는 제외한 채 일본인 인질과 테러범의 1대1 맞교환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미국 국적의 소말리아인 한 명을 테러분자로 지정하고 현상 수배했습니다. FBI는 리반 하지 모하메드라는 이름의 남성이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의 연계단체인 소말리아 반군 알샤바브에 물자를 지원하고 단체에 가담할 요원들을 모집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와 인접한 북버지니아에 살았던 모하메드는 택시 운전수로 일하며 테러단체를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BI는 모하메드가 지난 2012년 7월에 출국해 현재는 아프리카 동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FBI는 모하메드 체포와 유죄 확정에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5만 달러의 현상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미국 연방 상원이 캐나다와 미국을 연결하는 키스톤 XL 송유관 건립 사업 승인안을 의결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은 어제 표결에서 찬성 62표, 반대 36표의 압도적 다수결로 승인안을 가결했습니다. 표결에서는 민주당 의원 9명도 찬성했습니다. 키스톤 XL 사업은 캐나다 앨버타에서 미국까지 1900km 구간의 송유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서 승인안이 통과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아프간 공군 요원들의 훈련을 지원하던 미국인 3명이 어제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아프간 정부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내부자의 소행이라고 밝혔지만 무장조직 탈레반은 자신들이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카불 공항 내 공군기지에 잠입해 있던 요원 한 명이 이번 공격을 벌였다며 그 요원은 아프간 정부군의 대응사격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군복차림의 아프간인들이 미군 훈련 교관들에게 총격을 가해 해롤드 그린 미군 소장과 아프간 병사 한 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한편 어제 아프간 동부 지역의 한 장례식장에서 자살폭탄 공격으로 16명이 숨지고 또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이집트 내 ISIL 연계단체가 어제 시나이 반도에 근무하는 보안 요원들을 겨냥해 공격을 가해 26명이 숨졌습니다. 시나이 지방이라는 이름의 이 테러단체는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집트 관리들은 이 단체가 경찰과 군인들이 거주하는 알 아리시 마을 군 부대와 호텔 등을 겨냥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아랍연맹 정상회의 2차 방문한 에티오피아 일정을 중단하고 귀국길에 올랐다고 이집트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오늘 연쇄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8명이 숨졌습니다. 이라크 경찰은 이번 공격이 사람들로 붐비는 바그다드 중심의 한 시장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바발 샤르키 지구에서 처음 폭탄이 터진 뒤 몇 분 만에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차량이 또다시 폭발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사망자 외에 20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이라크와 시리아 일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1월 30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미 국무차관이 북한 문제에 관한 미한 양국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성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더욱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정찰 위성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In these 10 years, MOD spent $10 billion for...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 산간에는 새벽 한때 많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을 방문 중인 로즈 고테밀러 미 국무부 차관이 북한 문제에 관한 미국과 한국 간 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뿐 아니라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한 중인 로즈 고테밀러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국과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고테밀러 차관은 30일 조태열 한국 외교부 2차관을 만나 북한 비핵화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두 나라가 공통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며 하나의 길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테밀러 차관의 발언은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 29일 서울에서 가진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가 두 나라 모두의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조 차관도 두 나라 공조가 빛이 새어나올 틈조차 없이 견고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테밀러 차관은 이어 신동익 한국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과 미한 군축 비확산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양측은 협의회에서 국제 군축 비확산 체제에서의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를 비롯해 핵확산 금지조약 평가회의와 국제원자력기구 핵안보정상회의 주요 현안, 그리고 사이버와 우주 분야의 국제안보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고테밀러 차관은 협의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매우 효과적으로 대응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고테밀러 차관은 미한 정상은 모두 이 문제가 매우 중대한 안보 현안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사이버 안보에 대한 두 나라의 공조 또한 한치의 빈틈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cybersecurity interactions that we have had so far have been
고테밀러 차관은 사이버 안보 대응은 이제까지 매우 효과적으로 이루어졌고 미한 두 나라는 이 분야에서도 매우 긴밀하게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테밀러 차관은 이와 함께 북한 영변 핵시설이 재가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기존 움직임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테밀러 차관과 함께 방한한 프랭크 로즈 국무부 군축검증 이행 담당 차관보는 29일 한국의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사드 배치가 결정되거나 양국 간의 배치 협상이 진행 중인 것은 없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로즈 차관보는 하지만 앞으로 한반도 배치 결정이 내려지면 북한의 발전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능력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즈 차관보는 또 중국이 사드 한반도 배치에 반발하는 데 대해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사드는 고도 150km 이하에서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상층 방어 요격미사일로 지난해 스캐퍼로티 주한 미군 사령관이 한반도 배치를 건의한 뒤 중국이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의 성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대화의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성김 대표는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베이징을 방문 중인 미국의 성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30일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만나 비핵화와 육자회담 재개 등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회담 뒤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대북 관여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성김 대표 이 같은 언급은 최근 미국이 북한의 양자간 대화를 제안했다는 일부 한국 언론의 보도에 관해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습니다. 성김 대표는 구체적인 외교 대화는 거론하진 않겠다면서도 자신의 베이징 방문에 대해 북한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것이 북핵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성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 미국이 북한에 직접 대화를 제안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26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 붕괴 발언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국제 의무 준수를 전제로 의미 있는 관여와 양국 관계 개선의 기회를 제공해왔다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적으로 한 신뢰 있는 협상에 열려있다는 미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성김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실질적인 대화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게 미국과 중국 등 6자회담 당사국들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하지만 북한은 대화의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문제는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당사국들의 의지가 아니라 북한이 핵 문제에 관한 진지하고 생산적인 협의에 나설 준비가 돼 있는지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현 정세에서 각국이 외교적 지혜를 충분히 발휘하고 유연하고 실질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일본이 예비용 정찰위성을 실은 로켓을 곧 발사합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군사 움직임에 대한 감시 능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29일 예비용 첩보위성을 실은 로켓을 이르면 31일 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사하는 위성은 정보수집용 레이더 위성으로 기존의 위성이 고장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체용입니다. 일본은 이미 낮에 운용하는 광학성 위성 3대와 밤에 사용하는 레이더 위성 2대를 가동해 북한 등 지구촌 곳곳을 밤낮 없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런 첩보 위성들을 통해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북한의 이동식 탄도미사일의 발사 차량 움직임 등 다양한 군사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지난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정찰 위성 개발에 착수한 후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일은 앞으로 10년간 420억 달러를 투입해 위성 등 최대 45대의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는 내용의 우주 기본 계획을 발표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고정밀 첩보 위성인 준천정 위성을 2023년까지 기존의 한 대에서 7대로 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자위대가 사용하는 X밴드 방위 위성 통신망과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는 조기 경계 위성 능력을 강화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변국 첩보 수집 등 안보와 국방 분야의 위성을 활용하겠다는 일본의 이런 계획이 우선적으로 북한과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과 불안정한 움직임에 대응해 정찰 감시와 방어 능력을 강화해왔습니다. 일본 방위성의 다카하시 스기오 전략기획국 부국장은 지난해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일본이 지난 10년간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에 100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In these 10 years, MOD spent $10 billion for 10 years total.
스기오 국장은 이 예산으로 레이더 등 다양한 정찰 감시 장비들과 이지스함 6척, 패트리엇 팩토리 미사일 등을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이어 지난 12월엔 탄도미사일 추정용 고성능 조기 경보 레이더인 TPY-2를 추가로 국내에 배치했습니다. 또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꿈의 전투함으로 불리는 이지스함 배치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4월 도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일본의 이지스함 두 척을 2017년까지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I can announce today that the United States is planning to forward deploy two additional Aegis ballistic missile defense ships to Japan by 2017.
이 계획에 따라 일본이 보유한 6척과는 별도로 미군 이지스함이 5척에서 7척으로 늘어나는 등 대북 감시 능력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이지스함은 수백 킬로미터 밖에 있는 최대 200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포착해 부분 타격할 수 있는 전천후 군함으로 해군 전력에서 꿈의 전투함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우주와 지상 감시 능력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서 국방 예산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14일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20억 달러의 올해 국방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일본은 이 예산으로 최첨단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3대와 F-35 전투기, 수륙양용 공격전차 등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일본은 또 미국과 우주안보 공조를 강화하며 평화적 목적뿐 아니라 군사용 우주기술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알려져 대북감시 능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남북관계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올해 아시아 태평양 정세의 핵심 변수로 지적됐습니다. 이 밖에 북한을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줄다리기, 긴장 상태에 있는 한일 관계도 올해 주목해야 할 변수라는 분석입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29일 2015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망이라는 주제로 올해 아태 지역 정세의 핵심 변수들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올해 남북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북한이 과연 4차 핵실험을 강행할지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한국 석좌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입니다.
We're going to see more of these efforts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try to engage North Korea.
한국 정부가 최근 대북 인도주의 지원과 남북한 철도 연결 사업 등을 통해 체계적인 대북 관여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올해 남북 대화가 이어지고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도 제기될 전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차 교수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물거품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과거 진보 성향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북한의 도발이 있어도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지만 보수 성향의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정이 다르다는 겁니다. 빅터 차 교수는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경협,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지만 북핵 문제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남북관계에만 급속도로 진전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을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줄다리기도 올해 아태 지역 정세의 주요 변수로 지적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중국과 북한이 서먹한 관계가 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시진핑 주석은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만나 개인적인 친분을 과시하는 등 한국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옹호하는 태도는 근본적으로 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보니 글레이저 중국 석좌입니다.
If the North Koreans do go ahead with the nuclear test or another provocation, the Chinese probably will not live up to.
북한이 올해 4차 핵실험을 강행하거나 군사 도발을 해도 중국이 한국의 기대를 저버리고 북한에 더 강력한 압력을 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긴장 상태에 있는 한일 관계도 올해 주목해야 할 변수로 지적됐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서먹한 관계를 풀고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을지, 아니면 미국의 중재로 3자 협의가 가끔씩 이루어지면서 현재 상태를 이어갈지가 관심사입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마이클 그린 일본 석좌는 한국과 일본 정부 모두 현재 상태가 각자의 전략적 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think odds are very, very strong that Japan will stick to those statements. That's the official position of the government. And I think that will.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인정하고 한국 측에 사과한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아베 정부가 올해 2차 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아 지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린 석좌는 올해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높기는 하지만 일본 정치인들이 한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일제히 중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양국 정상의 관계 개선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한국 해군 1함대 사령부는 오늘 강원도 동해에서 1해상전투단 창설식을 가졌습니다. 1해상전투단은 예하에 11 구축함 전대와 12 초계함 전대, 13 고속정 전대를 두고 평상시에는 함정의 전투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전시에는 해상전투단장이 직접 함정에 편승해 함정들을 지휘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1함대 사령부는 이번 부대 개편을 통해 작전과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고 임무형 지휘체계를 확립해 실질적이고 전투적인 군사 대비 태세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김정은 체제 아래서도 여전히 끔찍하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평가했습니다. 이 단체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반인도 범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열악하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29일 2015 세계인권보고서 북한 편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김정은 체제 아래서도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끔찍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나라 중 하나로 야당과 독립언론, 자유노조, 시민사회 조직의 설립이 전적으로 금지되는 등 정치적, 시민적 권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종교의 자유 또한 조직적으로 탄압받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북한 정권은 반체제 범죄로 여겨지는 행위에 대해 연좌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린이를 포함한 수십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비참한 환경에서 강제 노동과 같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밖에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에도 계속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중국과 라오스,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북한 주민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보국장은 2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이 같은 인권 유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He's at the helm of a central government apparatus and that government uses public executions, extensive
김정은은 공개 처형과 정치범 수용소, 강제노동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는 북한 중앙정부를 이끄는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 인권과 관련해 지난해 가장 큰 성과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어떤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졌고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더 이상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마침내 북한 정부가 자행한 반인도 범죄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no one can deny the horror that the North Koreans have been experiencing over these years. And so we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공포를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이제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정의가 실현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COI 보고서와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그리고 유엔안보리의 북한인권의제 채택 등을 통해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사회의 조치는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앞으로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설득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만일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특별 법정을 설치하는 등 다른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캐나다 의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증인들은 캐나다가 북한 주민들을 위해 북한 인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나다 하원 외교국제개발위원회에 산하 국제인권소위원회가 29일 북한인권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탈북자 장진성 뉴포커스 대표는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감옥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강행되는 그러한 공포 질서가 그대로 사회에 강요되는 그런 병영식 전체주의 체제인 것입니다.
장진성 대표는 북한 정권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물리적 독재와 감성 독재라는 양대 독재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안전보위부와 정치범 수용소 등을 통해 주민들을 통제하는 물리적 독재와 함께 선전선동부를 이용해 주민들의 정서와 감성을 통제하고 최고 지도자를 신격화하는 감성 독재를 병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에서 작가로 활동하다 2004년 탈북한 장 대표는 이 같은 물리적 독재와 감성 독재에 세뇌된 북한 주민들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외부 세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장 대표는 캐나다가 당장 북한 주민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북한 인권법 제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북한 인권법을 캐나다에서 좀 어떻게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간청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민간단체인 캐나다 북한 인권협의회 이경복 회장은 현재 북한은 정권이 주민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따라서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고 구출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캐나다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로 북한 인권법 제정을 꼽았습니다.
I believe the act, th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ct of Canada will give
캐나다의 북한 인권법이 인권 유린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장은 북한 인권법의 탈북자 보호와 대북 인도적 지원, 북한에 대한 외부 세계 정보 유입,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북한 지도자 김정은 기소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또 캐나다 정부가 김정은 북한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해 캐나다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도 상징적인 면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스마트 손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사상 최대 규모로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중국에서 수입한 셀룰러망이나 다른 무선망을 활용하는 전화기는 모두 8,3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2013년 수입액인 4,400만 달러의 두 배에 가까운 액수로 해당 항목의 통계치가 잡히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시대 들어 평양 부유층을 중심으로 스마트 손전화와 같은 정보통신기기 사용자가 크게 늘어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휴대전화 사용 인구가 전체 주민의 약 10%에 해당하는 24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예전만 못해지면서 지난해 북중 교역도 6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북한은 지난해 중국과의 교역에서 자원 수출 비중을 줄이고 섬유 수출 비중은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가 밝힌 지난해 북중 교역액은 약 63억 6,400만 달러. 전년도인 2013년 약 65억 4,700만 달러에서 3%가량 감소했습니다. 북한의 대중 수출은 약 28억 4천만 달러로 2013년보다 2.5% 감소했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도 3% 줄어든 약 35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의 대중 무역 적자는 약 6억 8천만 달러로 2013년보다 5% 이상 줄었습니다. 코트라는 증가세를 보이던 북중 교역이 감소세로 돌아선 건 6년 만에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2011년 북한의 대중 수출에서 70% 넘게 차지했던 자원 품목은 지난해 57%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북한의 최대 수출품인 석탄은 전년 대비 18%가량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수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7%에서 40%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2011년 톤당 $102였던 북한의 석탄 수출 단가가 중국의 수요 감소와 국제 가격 하락 등으로 지난해 $73까지 급락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섬유 수출 비중은 2011년 17%에서 지난해 27%로 늘었습니다. 코트라 중국 지역 본부는 북한의 자원 중심의 대중 수출이 자원 단가 하락과 중국의 수요 감소 등으로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이와 함께 북한이 그동안 양질의 석탄을 중국에 헐값에 팔던 걸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북중 교역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장성태기 처형 이후에 북중 간의 관계가 조금 안 좋고 북한 쪽 중국 쪽 무역하는 사람들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북한의 석탄을 중국에 헐값에 대매도 팔던 것을 좀 통제하면서 그것도 이제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석탄 단가도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이런 게 이제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제 줄어드는 거죠.
조 박사는 북중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교역 감소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 교류 협력 추진 위원회를 7년 만에 대면 형식으로 처음 개최하고 올해 업무 보고에서 밝힌 통일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전날 열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유엔인구기금의 북한인구조사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13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은 유엔인구기금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기금은 지난해 유엔인구기금이 실시한 북한인구표본조사의 분석과 보고서 발간 그리고 북한인력교육에 쓰일 예정입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유엔의 북한 인권 조사 사업은 북한 영유아 역량 지원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대북 사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2년 동안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인구기금의 북한 인구 조사 사업은 지난 2008년 처음 시행된 이후 지난해 재개됐으며 한국 정부의 기금 지원은 7년 만입니다. 한국 정부는 또 남북 간 언어 이질화를 해소하기 위한 결의말 큰사전 남북 공동편찬 사업에 292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6년 2월 남북편찬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시작된 결의말 큰사전 편찬 사업은 2010년 5.24 조치 이후 중단됐다 지난해 다시 시작됐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운영비 511만 달러와 개성공단 지원재단의 운영비 1032만 달러도 의결됐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대면 형식으로 개최된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7년 만입니다. 6.17 통일부 장관의 모두 발언입니다.
앞으로는 좀 이 대면 회의를 가급적이면 필요하면 대면 회의를 통해서 서로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만나시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허심탄회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년 만에 대면 형식의 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열린 것은 한국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실질적인 통일 준비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금년도에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있어서 경제공동체 인프라 구축 및 호혜적 남북경협 추진, 북한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한 민생통로 개척, 그린대탕트 실현을 위한 환경통로 마련, 광복 70주년 기념 남북 공동행사 추진 등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올해 업무 보고에서 밝힌 통일 준비를 위한 추진 과제들의 추동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6.17 통일부 장관과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을 비롯한 10개 부처 차관급 인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쌀과 옥수수 460만 톤을 생산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전년도에 490만 톤을 생산한 것에 비해 7%가 줄어든 규모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해 쌀 226만 톤과 옥수수 235만 톤을 생산했다고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밝혔습니다. FAO 대변인실은 29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정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통보받았다며 올해 식량 부족분이 82만 톤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도정 전회 기준으로 쌀과 옥수수 생산량을 합하면 총 461만 톤으로 전년도에 490만 톤을 생산한 것에 비해 7% 감소한 규모입니다. 앞서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이 공개한 2013 북한 작황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3년 가을부터 2014년 수확전까지 도정전 기준으로 쌀 290만 톤과 옥수수 200만 톤을 생산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쌀과 옥수수 수확량 460만 톤은 북한의 연간 최소 곡물 수요량 540만 톤에서 80만 톤 정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올해 식량 부족분은 감자와 보리, 밀, 잡곡, 콩 등으로 충당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것은 페드라이사하고 옥수수 두 가지만 발표했기 때문에 감자를 곡물로 환산한 것, 그다음에 또 이모작으로 생산한 밀, 그리고 약간의 그 잡곡, 콩들을 갖다가 다 보태면은 정확하게 이제 품목 하나하나 개별적으로는 모르지만은 아마 거기에 110만 톤은 안 될지 몰라도 거의 뭐 비슷한 그 숫자가 되지 않겠나 그 짐작이 되는 겁니다. 곡물들이 한 해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 대개 한 100만 톤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앞서 북한 내각 수매 양정성의 김지석 부상은 북한의 지난해 곡물 수확량이 가뭄 피해도 불구하고 571만 톤을 기록했다며 전년도에 비해 5만 톤 정도 늘어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한국의 농촌진흥청은 북한의 지난해 곡물 수확량이 도정후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만 톤 줄어든 480만 톤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권 원장은 이를 종합해 볼 때 북한의 지난해 곡물 수확량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북한 주민들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 수요량에 근접한 수준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올해 북한 생산량이 크게 맞추고 본다면은 뭐 작업하는 수준은 아니지만은 약간의 그 통상적으로 하는 그 수입량을 보태면은 그리고 또 국제사회가 약간 더 지원하니까 그걸 보태면은 최소 소요량까지는 아마 그 올해 충당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상적인 소요량까지는 역시 한 거의 한 80만 톤 내지 한 100만 톤 정도는 부족하다 하는 것이 이제 제 이야기입니다.
한편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최근 공개한 2015 대북지원 보고서에서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이 89만 톤 이상이라며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의 영양 지원을 위해 국제사회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의 이모 전문을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새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여론조사가 실시됐군요.
그렇습니다. 신임 국무총리로 내정돼 다음 달 9일과 10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완구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입니다. 새 국무총리로 내정된 후 가족과 재산 관련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한국갤럽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 국무총리 후보자의 신임 총리로서의 적합성 여부, 국민의 39%가 적합하다고 답을 했고요. 20%는 적합하지 않다, 41%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이 신임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가 뭔가요?
네, 과거 주요 공직 후보자들이 자리에 오르지 못했던 요인이 바로 도덕성 문제였습니다. 병역 문제, 재산 문제, 뭐 부동산 투기 의혹, 논문 표절 등이 항상 문제가 되어왔는데요.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 측에서도 어떤 소통 부분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아왔던 이완구 신임 총리 내정자가 아들의 병역 면제, 또 공개하지 않았던 재산 문제, 본인의 논문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지금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왔습니다. 더불어 청와대의 인사 검증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도 여러 명의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잇따라 낙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금의 정홍원 총리가 사의를 했다가 총리 내정자가 인선 과정에서 낙마를 하면서 다시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완구 신임 총리 후보자는 둘째 아들이 무릎 C9대 파열로 병역을 면제받은 이유를 해명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공개 검증을 했고요. 또 이어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과정이 투명했는지 여부 야당 측이 집중적으로 확인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완구 신임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9일과 10일에 열리고요. 검증을 담당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오늘부터 가동됐습니다.
네, 이 새 총리 지명자에 대한 논란 살펴봤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한국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 기상 정보가 앞으로 더 다양해진다는 소식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어제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 담긴 내용인데요. 신속하고 정확한 기상예보 구현을 비롯해서 안개특보, 지진조기경보서비스, 초단기 예보 기간을 지금보다 1시간 더 늘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안개특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자동차 운전이나 비행기 운행 등의 아주 위험한 요소죠. 안개가 어느 정도 껴있는지 그 정도를 미리 예보를 해주는 겁니다.
네.
안개가 기상현상이긴 하지만 지형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국지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미리 관측해서 정보를 제공하기가 좀 까다롭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그 서해에 대교해서 대형 교통사고도 났었고 또 서울 도심에서 헬기가 아파트와 충돌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 관측 장비, 또 CCTV를 설치해서 안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초단기 예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한국에서는 아침과 저녁 기온을 비교하는 것뿐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기상예보도 아주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도 종로구 서린동에 사무실이 있다면 퇴근할 무렵에 비가 올지 안 올지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을 만큼 아주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아침 기온, 저녁 기온처럼 큰 묶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앞으로 3시간까지 자세한 날씨, 온도의 변화, 이런 기상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3시간 앞에까지만 예보를 볼 수 있었는데 이게 초단기 예보라고 하는 건데요. 앞으로는 4시간까지 기상 정보를 동네별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네. 자, 실제로 이런 기상 정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상청이 제공하고 있는 휴대전화 기상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자가 500만 명이 넘습니다.
네.
휴대전화 외에도 뭐 일반 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컴퓨터 인터넷상에서도 기상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런 기상정보를 기반으로 노인이라든지 취약계층에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높아서 바깥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든지 황사가 많다든지 폭염, 대설 이런 날씨 정보를 미리 알려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6월부터는 이런 정보 제공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다양한 기상예보로 실생활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군요. 자, 서울통신 오늘 마지막 소식 알아볼까요?
네. 온돌마루 위에 앉아서 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서 바깥 풍경을 구경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어떤 특정한 여행지가 아니고요. 달리는 열차 안의 풍경인데요. 어제부터 달리기 시작한 서해 금빛열차가 이 한국 사람들의 기차 여행의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 달리는 기차 안에 온돌마루, 조격실이라 참 새로운 발상이네요.
그렇습니다. 조격실을 갖고 있는 것은 일본의 신칸센에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온돌마루는 아마 세계 최초가 아닐까 합니다. 개통 전부터 이미 화제가 됐는데요. 이 기차 이름은 서해 금빛 열차입니다.
네.
서울 용산역을 출발해서 충남 아산, 예산, 홍성, 보령, 서천, 군산, 전라북도 익산 이렇게 서해의 7개 지역에 그 보석 같은 관광지를 연결한다고 해서 서해 금빛 열차 이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네, 이름도 참 아름답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차라는 것이 어느 지역을 다녀오기 위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한국에는 이미 중부 내륙 지역을 순환할 수 있는 그 O트레인이라는 그 순환 열차가 있습니다. 또 백두대간 산간 오지를 달리는 열차도 있고요. 그 비무장지대 인근 지역인 DMZ 지역을 가볼 수 있는 그런 열차 있고요. 바다 열차, 또 남도 지역의 풍광을 즐길 수 있는 남도 해양 열차가 있습니다. 최근 2년 사이에 도입된 새로운 열차 여행 상품이 11개 종류나 있는데
네.
여기에 따뜻한 온돌마루에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또 다리를 뻗거나 편백나무 베개를 베고 누워서 갈 수 있는 서해 금빛 관광 열차의 등장은 분명 색다른 시도이고 열차 여행의 진화라는 평가입니다. 바깥 풍경을 보면서 차도 마시고요. 조교를 할 수 있는 조교 카페. 또 희극인들이 객실을 다니면서 공연도 한답니다. 국립생태원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알림 행사도 진행되고요. 그러니까 뭐 교통수단 이상의 의미가 담긴 그런 관광열차인 셈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열차를 한번 타려면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한가요?
서울 용산에서 전라도 익산까지 목요일에서 일요일까지 하루 한 차례 왕복 운행을 합니다. 편도 요금이 $25 정도고요. 최대 6명까지 쓸 수 있는 온도마루시를 이용하려면 다시 $40 정도가 추가됩니다. 조교카페는 한 번에 $4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4명 가족이 함께 이 왕복 기차를 탄다면 한 사람에 $60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겁니다. 지난 11일부터 예매가 시작됐는데요. 온돌마루시 같은 경우는 이미 3월은 돼야 자리를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네. 자, 인기 높은 새로운 기차 여행 소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중국 당국이 해외 인터넷에 대한 우회 접속망을 차단하는 등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연방정부 예산 증액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중국의 인터넷 통제에 관한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중국 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인터넷 통제를 더 강화하는 모습인데요. 중국 내 인터넷 사용자들이 그동안 당국의 접속 차단을 피해서 해외 웹사이트에 우회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던 가상 사설망이 이번 주 대부분 차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사용자들은 다른 우회 접속 방법을 찾기 전에는 그동안 접속하던 해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게 됐고요.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기업들은 실제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차단한 이 가상 사설망이라는 게 뭡니까?
네, 가상 사설망은 영어로 Virtual Private Network, 줄여서 VPN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런 가상 사설망을 공하는 업체들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내 인터넷 사용자들은 이런 업체들이 제공하는 가상 사설망을 통해서 우회하는 방법으로 중국 당국의 그 차단 때문에 직접 접속이 불가능한 해외 인터넷 웹사이트 등을 이용할 수가 있었는데요. 중국 당국이 처음으로 이런 가설 사설망 업체에 대한 접속 자체를 차단하고 나선 겁니다. 업체들은 이번 주 들어 중국 내 서비스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고요. 중국 당국도 VPN 통제에 나섰음을 시인했습니다.
네, 중국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중국 인터넷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치라면서 해외 웹사이트들도 중국의 법률과 정책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사용하던 해외 웹사이트나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인터넷 사용자들의 불편이 클 텐데요. 중국은 그동안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구글 이메일, 지메일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또 유튜브 같은 동영상 서비스에 접속을 차단해왔고요. 중국 인터넷 사용자들은 가상 사설망을 통해 이들 서비스를 사용해왔는데요. 당장은 사용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들도 우려를 밝히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의 이런 인터넷 통제가 합법적인 기업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 내 미국 상공회의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지난해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인 중 절반이 넘는 56%가 당국의 인터넷 통제가 기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2010년에 39%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고요. 외국계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도 해외 시장과의 교류 또 해외로의 진출을 위해서 인터넷 활용이 중요한데요. 이런 중국 기업들의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지적입니다.
그럼 중국에서는 이제 당국이 차단한 해외 웹사이트나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접촉이 아예 불가능한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가상사설망 업체들이 다양하고요. 또 새로 생기는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 모든 업체가 당국의 통제로 접속이 불가능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국이 통제를 강화하면서 접속이 훨씬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예산 증액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하죠?
네, 오바마 정부는 다음 달 1일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16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의회에 7% 예산 증액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떤 분야의 예산을 늘릴 것인가요?
구체적인 분야까지는 밝히지 않았지만요. 국방 관련 예산 380억 달러, 비국방 예산 370억 달러를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총 예산은 1조 910억 달러 수준입니다. 미국은 심각한 재정적자를 겪고 있고 그래서 의회가 정부의 예산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자동 예산 삭감 계획에 따라 정부 예산이 줄어들게 돼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렇게 될 경우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의회의 공화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예산 문제와 관련해 의회와 진지하게 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영어를 배우는 English with You를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라디오로 여는 세상이 방송되겠습니다. 오늘 라디오로 여는 세상에서는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이야기 미국사 팝스 잉글리쉬가 방송됩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에서는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참여 방법을 생각해보는 행사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사분들과 참가자들이 서로의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듣고 알게 된 것을 자신의 생각화시키는 과정과 그것들을 또 한번 질의응답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그래서 소화시키는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 오늘은 제18대 유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의 후임자를 뽑는 치열했던 1876년 대통령 선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팝송으로 배우는 영어 팝스 잉글리쉬 오늘은 마이클 잭슨의 노래 Heal the World 이 노래 가사 함께 해석해 보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1993년 미식 프로 축구 최종 결승전 즉 슈퍼볼의 휴식 시간에 수백 명의 어린이들에 둘러싸여서 바로 이 노래를 불러서 많은 인기를 끌고 노래가 유명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주시던 BO의 음성 사수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shop till you drop. shop till you drop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make sure you wear comfortable shoes today, okay?
Okay, but why?
Because we're going to shop the whole afternoon.
The whole afternoon?
Yep, and we are going to shop till we drop.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게 Hey, make sure you wear comfortable shoes today, okay? 야, 오늘 꼭 편안한 신발 신고 와야 해. 알겠지? 라고 하자 제가 Okay, but why? 응, 알았어. 그런데 왜? 라고 했죠. 이어 제이슨이 Because we're going to shop the whole afternoon. 오후 내내 쇼핑하려고 말이야. 라고 하자 제가 The whole afternoon? 뭐? 오후 내내 쇼핑한다고? 라고 했습니다. 제이슨이 Yup, and we are going to shop till we drop. 맞아. 아주 지칠 때까지 쇼핑하자고 라고 하더라고요. Well, keep today's expression, shop till you drop,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make sure you wear comfortable shoes today, okay?
Okay. But why?
Because we're going to shop the whole afternoon.
The whole afternoon?
Yep. And we are going to shop till we drop.
Today's expression is shop. S-H-O-P. Shop. Till. T-I-L-L. Till. You. Drop. D-R-O-P. Drop. Shop. Till. You. Drop. If you shop till you drop, it means that you shop for a very long time, until you are exhausted. 말 그대로 하면 shop till you drop는 쓰러질 때까지 쇼핑하다, 즉 지칠 때까지 쇼핑하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 몸이 지쳐 쓰러질 정도로 오랫동안 쇼핑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게 온 종일 지칠 때까지 쇼핑하자고, Yup. And we are going to shop till we drop 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더 걷지도 못할 만큼 지칠 정도로 쇼핑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shop till you drop 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볼까요? If you go shopping with Debbie, she may have you shop till you drop 라고 하면 너 데보라랑 쇼핑 가면 아마 지칠 때까지 해야 할걸? 이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제 shop till you drop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Then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make sure you wear comfortable shoes today, okay?
Okay, but why?
Because we're going to shop the whole afternoon.
The whole afternoon?
Yep, and we are going to shop till we drop.
Let's review. Shop till you drop means that you shop for a long period of time, until you are physically exhausted. Shop till you drop. Shop till you drop. Shop till you drop.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eng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 Good evening. 10시부터는 세계 뉴스와 라디오를 여는 세상이 방송됩니다.